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으로 군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알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가까운 중국 선전 시내에서 대형 군용 트럭이 이동하는 행렬을 담은 동영상을 재전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모두가 진정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중국 군병력이 홍콩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자유를 위해 해결되길 바란다. 중국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후 10주 이상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군 투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최근 이어진 공항 파행 운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홍콩 국제공항 곳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어제 발생한 공항 운영 중단에 대해 여행객들께 깊이 유감이라고 밝히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불안정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위대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홍콩 국제공항 중앙터미널을 점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공항 당국은 공항의 적절한 운영을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지하고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이 같은 시위 제한 명령에도 파행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이전 수준으로 운영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항 측은 오후 2시부터 이미 발권을 마친 이용객과 공항 근무자들에게만 터미널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항에 모여 1일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을 완전 철회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위대는 또 중국 정부를 향해 일국 양제 규정에 따라 홍콩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거듭 홍콩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할 경우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초래될 후관은 사드에 비할 바가 없다면서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사일을 유치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고율관세를 일부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로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늘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오늘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반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가해국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 인권을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설에 대해 기밀 사안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어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내 결핵 치료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설에 대해서는 기밀 사안이라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13일 뉴질랜드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 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선보인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체 개발이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톰슨 차관은 이에 대한 VOA 질문에 기밀 사안이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We'll go into the intelligence work on in this forum. But what I can tell you is we are concerned about the missile development.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 정보당국과 안보정책 책임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북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want the talks to happen. We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and have faith and confidence with the president and Chairman Kim will engage again.
톰슨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두 정상의 관계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폼페오 장관의 지금까지의 성과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톰슨 차관은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 INF 탈퇴 이후 한국과 호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해당국 지도자와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기존 방어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요격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그리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 차관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GMD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ICBM을 막아낼 기술 수준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핀 차관은 고속 요격 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다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st two high-speed intercept tests that we have done using the deployed system were extraordinarily successful.
매우 공격적인 상황을 전제해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에서 분리된 타격체가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이른바 hit to kill 방식의 시험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핀 차관은 두 차례 시험이 현재 지상에 배치된 방어체계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거듭 GMD 방어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리핀 차관은 GMD 방어체계 시험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get to the point where you can't buy the parts anymore. You have parts obsolescence issues.
너무 잦은 시험은 방어체계에 사용될 부품을 오히려 다 써버리는 역효과가 나고 부품의 노후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사일 요격체를 재설계하면 더 자주 시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we want more rounds, we're going to have a redesigned kill vehicle, and we are pursuing that.
한편 그리핀 차관은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역사적 기회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을 지원해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위협을 종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파커 미국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은 2019년의 한반도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파커 회장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주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동북아는 급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east Asia faces no greater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in grappling with the rapidly increasing threat of North.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호 회장은 또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은 굶주림과 억압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에게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커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북 협상에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issues in the DPRK need to be resolved. The world will not realize its goal of seeing North Korea give up its missiles and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호 회장은 지난 2014년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국제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짐 풀린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을 전 세계가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 한국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육성할 새로운 통일의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주재 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특별 연설에서 통일은 그 과정만큼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수반해야 통일로 한반도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유일한 과정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신뢰, 존중이 그 토대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북한은 자주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조롱하고 응대하지 않은 채 무시하며 때로는 도발로 위협한다며 선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it is not being reciprocated right now. North Korea oftentimes stonewalls South Korea's approach. Let me emphasize stonewall. Just ignore, not respond.
휘아왕 중국과 세계화 센터 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은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연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허브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의 창이 열리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두 번 생각하라는 헤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통일의 기회를 잡기 전에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유지 발전돼야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글로벌 피스재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국의 외교, 통일, 북한 전문가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설한 글로벌 피스 재단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특별 자문 지위를 획득하고 유엔 공보국 협력 단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AP통신은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7개 국가에 최소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대 피해 국가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은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워너크라이 공격입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를 절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했고 같은 해 8월엔 전 세계 28개국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외화벌이 목적에 집중돼 있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공격은 금전적 목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금융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최근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So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돈 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FCQ의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넨 씨는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포넨 씨는 북한은 전통적 금융 부문,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겨냥한다며 북한은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스 어네스트 호의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낙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 마샬국 관계자는 13일 와이스 어네스트 호의 입찰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입찰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라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방 마샬국은 경매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에서 입찰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매 조건은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라고 안내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 6천여 톤을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올해 5월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공식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들의 대형 화물선이 목격되고 야적된 석탄의 양도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산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 이후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가 13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박 한 척이 확인됩니다. 약 110m 길이의 이 선박은 크기로만 본다면 대형 선박으로 주변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이 선박은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엔 13일 사진보다는 약 30m 뒤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실을 때 통상 한쪽 적재 공간을 채운 뒤 다음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박을 전진시키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일부터 13일 사이 남포의 석탄 항구를 관측한 결과 적어도 4척의 선박이 3일에서 4일씩 머물다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3일 포착된 선박은 길이가 약 138m였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남포를 비롯한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은 하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드나드는 선박의 종류와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지난해 3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석탄을 실었던 곳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와이즈 어네스토를 포착한 바 있는데 이후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1년 가까이 억류됐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제재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같은 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변화가 감지된 또 다른 석탄 항구는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입니다. BOE가 플래닛랩스의 지난 1년간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한 결과 야적된 석탄의 양과 모양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과거 석탄이 주로 야적됐던 서남쪽의 부두 대신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부두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라진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산 석탄이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를 제재의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라진 핫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송환한 미군 유해 중 1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중단을 반복해온 유해 송환의 지난 과정들을 김카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상자를 송환한 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국인은 11명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여 명이 북한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유해를 송환한 것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8월입니다. 당시 미군 유해 2,900여 구를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 4,000여 구를 송환했고 이후 유해 반환을 일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송환 요구에 미북 양측은 1990년에 다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3년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1990년 판문점을 통해 미군 유해 5구를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유해 400여 구를 208개 상자에 넣어 송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미 국방부는 올해 7월 현재 미군 18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후속 협상을 통해 1996년 1월 공동유해 발굴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공동발굴단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총 33차례에 걸친 작업을 통해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229구를 발견했으며 이 중 15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공동발굴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발굴 비용을 목적으로 북한군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이후 2년 만인 2007년 발굴 작업이 재개됐고 그해 4월 7구의 미군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전 문제로 발굴 작업이 중단됐고 2011년 다시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후 11년 만에 유해 55상자가 송환됐지만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해 발굴 계획에는 또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올해 북한과의 합동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PAA는 2020 회계연도 중 유해 공동 발굴 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 인민군과 소통을 재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는 발굴 작업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내 결핵 치료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단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방북했던 이 단체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국제기구들이 대북 결핵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디띠우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디띠우 사무국장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Top DP partnership. We have a long-term engagement with DPRK. We supported. We offered support to the TB program in the country.
사업단은 북한을 15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자금을 배정받아 북한의 결핵약과 진단 시약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실무 관계자들과 독립 자문단이 북한 내 약품과 물품 사용 현황을 감독하기 위해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북한에 직접 가서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은 결핵 고부담 국가인데 유엔이 설정한 2022년 결핵 퇴치 목표를 북한 당국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7월 초에 방문하셨죠?
So we were there the week of 7-8 July that week and we stayed for the entire week. We visited as well a few areas outside Pyongyang.
7월 8일에서 12일까지 방북 기간 중 모란봉 구역을 비롯한 평양과 평안북도 구장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결핵 치료 시설과 보건소, 어린이 시설 등을 방문하고 북한 보건성과 외무성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평양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과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내년에는 결핵 치료약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습니까?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continue the work that was done using Global Fund.
세계 기금의 후원으로 했던 활동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결핵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와 국제 지원금 감소로 진 엑스퍼트와 같은 결핵 진단 장비 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결핵약의 관리와 처방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각 환자를 위한 결핵약이 개별적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북한 의료진의 결핵 치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인상 깊었고 방북 기간 다제내성 결핵 관련 최신 치료법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에서 극적인 상황은 없지만 세계 기금이 지원을 재개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언제쯤 결핵 치료약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The drugs for TB are different categories, so that's why I want to be a bit clear. First of all, there are
우선 결핵약은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은 결핵 퇴치 국제 협력 사업단이 세계 보건 기구 WHO와 공동으로 확보해 얼마 전에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은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으로부터 특별 자금을 받아 다제내성 결핵을 위한 치료약도 확보했습니다. 곧 북한에 도착합니다. 동의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핵약은 1차 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로 많은 양이 필요하죠. 내년 6월, 늦어도 7월에는 성인용 1차 약제가 동날 것입니다.
북한에서 결핵약이 바닥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구호단체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세계기금의 공백을 다른 국제기구들이 메우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Colleagues from WHO together with the UN resident coordinator were able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non-global fund.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이 노력해서 세계기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백을 조금 메꿨습니다. 세계기금 철수 이후 다른 기구들의 지원 노력이 확대된 거죠. 사전에 계획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주재 유엔기구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 하지만 세계기금의 공백이 커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계기금이 북한 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I think the Global Fund as well, Secretariat and the country team are extremely
세계기금 사무국과 북한 담당자들도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어떻게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식량난이 결핵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There is a very close link between nutrition and TB. And indeed, the lack of food affects TB and the outcomes.
영양 상태와 결핵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도 마찬가지죠. 영양 부족 상태이면 결핵에 훨씬 빨리 감염되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됩니다. 우리가 북한 병원에서 음식을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핵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날씬합니다. 첫 증상이 체중 감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카자흐스탄이나 루마니아 같은 다른 나라 결핵 환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약품과 장비의 북한 반입이 오래 걸립니까?
It takes around 10 months to make sure that the drugs the moment you know that you have it started.
약 구입에서 전달까지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중국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색이 길어졌고 많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넉넉하게 9개월에서 10개월 잡는 거죠. 이에 더해서 진단 장비와 같은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생산됐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북한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실제로 결핵량이 떨어지면 북한에서 결핵이 심각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I have a lot of hope that this will not be the case in terms of not resuming. I think that Global Fund is pretty mature.
세계 기금이 대북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세계 기금이 대북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구들이 북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핵은 공기로 감염되며 국경을 넘습니다.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 병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 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 등의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굶주리다 사망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한 씨는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으로 수년 전 중국 동포와 결혼한 뒤 올 초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입니다.
이번 한성욱 씨 사망이 남긴 정말 중요한 교훈은 탈북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소위 탈북민들을 위한 지역협의회, 하나센터, 하나재단, 통일부, 문재인 정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 사회 역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탈북사회에서 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네트워킹이나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고인을 잘 보내야 될 거고 장례 절차도 이제 밟아야 될 거고.
김 대표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며 탈북사회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통상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보호 기간인 5년 동안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지원 제도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온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전국 하나센터에서 8일, 50시간 동안 지역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엔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등의 취업 지원과 함께 특례 편입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 지원, 신변 보호와 취업 보호 등 보호 담당 관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최대 미화 약 3만 2천 달러의 정착 기본금과 지방 거주 장려금, 주택 알선 등도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한 씨의 경우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만큼 보호 기간이 지난 데다 결혼 생활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정부 지원 체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했지만 관할 경찰서의 신변 보호 담당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하나센터와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씨가 최근 받은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미화 80달러씩 총 16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신변 보호 등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지원 사업을 벌이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은 소외된다는 주장입니다. 탈북인 단체 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이게 지금 하나 그냥 굶어 죽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지. 지들끼리 그 계획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 배제하고 탈북자 너네 뭘 아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제기하는 거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투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받고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그 북한에 가지고 뭐 북한에다 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탈북자들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지속적인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밀착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입니다.
오자마자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살아도 적응이 끝까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정해진 기간을 딱 놓고서 이렇게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 보다는 사례별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하거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통합하는 거에 대한 되게 일상에 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식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 씨가 이혼을 하면서 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의 80%가량이 여성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산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시기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와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29개 지역 정부가 화력발전소 규제를 푼 연방정부 조처를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몇몇 다른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자, 첫 소식 알아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시기를 연기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길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13일 이를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3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다 연기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연기 대상 품목으로 휴대폰과 랩탑, 비디오 게임 콘솔, 컴퓨터 모니터, 또 일부 장난감, 일부 신발과 의류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 특정 품목은 보건과 안전, 국가안보, 다른 요소들에 기초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 부과가 연기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가 약 1,600달러, 관세가 아예 면제되는 제품은 약 20억 달러, 예정대로 9월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1,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미국이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 제품의 절반 이상이 관세 유예 또는 아예 면제가 되는 셈인데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이 하반기 쇼핑 시즌과 맞물리면서 내린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요. 이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내린 거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혹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기자들에게요.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문제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2월 15일 이후에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또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두 달여 만에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일찍 협상이 종료되고 미국 협상팀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별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양국이 생산적 회담이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일 트위터에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이 무역 전쟁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국 정부는 협상 후 9월에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을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후 중국도 농산물 구매 중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더구나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당 7위안까지 하락하고 이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졌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이날 다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알려졌습니까?
예,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중샨 중국 상무부장이 나섰는데요.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2주 뒤에 다시 통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요, 중국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은 정말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네요.
네, 파키스탄이 인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14일 안보리에 전날 보낸 서신을 공개하고 인도 파키스탄 문제라는 주제로 긴급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카슈미르 사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지역인데요. 최근 인도가 자국령인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왜 이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겁니까?
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이 대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이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지역의 안보와 테러 방지를 이유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보수적인 힌두교 신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펼치고 있는 강경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카슈미르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탈 결정과 함께 대규모 인도군 병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통신이 거의 다 두절돼서 외부와 접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요. 상점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집회도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계엄령이 내려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파키스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외교관 철수 명령을 했습니다. 또 양국 간 무역 중단은 물론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 운행도 중단시키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이어서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고 나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벌써 세 차례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 지금은 정전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인도 공군기가 이 정전 통제선을 넘어서 파키스탄의 이른바 테러기지를 폭격했고요. 이에 맞서서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면서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인도가 또다시 무력을 사용한다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의 안보리 소집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잠무 카슈미르는 전적으로 인도의 영토며 이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도 정부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레시 장관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도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안보리가 파키스탄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지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발전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21개 주 정부를 포함해서 모두 29개 지역 정부가 13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이 소장에서요, 연방 환경보호청 EPA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적정 청정 에너지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서 각 주정부에 좀 더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또 낡은 시설을 수리하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등 화력발전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제시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청정에너지 계획을 대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5년에 만들었는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는 이 각 주에 맡겼는데요. 이 조치가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건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석탄의 더러운 에너지라는 이름도 붙어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해치고 사람들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계획에서 미국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EPA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인 앤드류 휠러 EPA 청장은 올해 6월에 이 새 규정에 서명하라는 자리에서 화력발전소가 여전히 전력 생산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석연료가 국내외에서 계속 주연료원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석탄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는 특정 단체나 회사를 위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 새 규정이 석탄에 대한 의존을 연장하고 청정 에너지를 만들려는 지역 정부 노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더러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함으로써 EPA 측의 가장 좋은 기술을 쓸 것을 요구한 연방 청정 대기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거나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석탄이 많이 나오는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6년에는 28개 주와 탄광 회사들이 이 화력 발전을 규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조처가 각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23도에서 3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 31도, 신의주 비가 오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강계 비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29도. 해성, 개성, 해주, 개성 모두 비가 내리고 해주 최저 26, 최고 31, 개성 최저 26, 최고 30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전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잠시 비가 멈추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23도, 최고 27도. 장진 최저 18도, 최고 24도, 해산 최저 20도, 최고 26도, 선봉 최저 21도, 최고 25도, 원산 최저 24도,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는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는 1.5 내지 3미터, 오후에는 더 높아져서 2 내지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으로 군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알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가까운 중국 선전 시내에서 대형 군용 트럭들이 이동하는 행렬을 담은 동영상을 재전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모두가 진정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중국군 병력이 홍콩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자유를 위해 해결되길 바란다, 중국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후 10주 이상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군 투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최근 이어진 공항 파행 운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홍콩 국제공항 곳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어제 발생한 공항 운영 중단에 대해 여행객들께 깊이 유감이라고 밝히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불안정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홍콩 국제공항 중앙터미널을 점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공항 당국은 공항의 적절한 운영을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지하고 앞으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오늘 시위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공항이 이전 수준으로 운영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항 측은 오후 2시부터 이미 발권을 마친 이용객과 공항 근무자들에게만 터미널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시위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항에 모여 1일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을 완전 철회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위대는 또 중국에 일국 양제 규정에 따라 홍콩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할 경우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가 없다면서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사일을 유치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일부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 측은 또한 특정 품목은 보건과 안보 등 다른 요소들에 기초해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오늘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반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가해국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